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창세기서로 모시겠습니다. 1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람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동원해서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그래서 요 모습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5절로 8절까지가 바로 그렇게 떡을 잡숫게 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이보다 더 잘 대접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진수성찬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어서 급히 요리하라고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송아지 고기, 그러니까 요즘 시세로 쳐도 아마 꽤 비싼 값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송아지를 맛있게 요리하여 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도 내왔죠? 버터와 우유도 곁들여서 갖고 옵니다. 당시로 친다면 이는 잔치 음식입니다. 아주 근사한 이 뷔페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찾아온 이 세 분의 귀빈을 위해서 잔치상을 그렇게 마련해 주었던 것이죠. 이 세 분의 손님은 보통의 객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인데요. 이는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아브라함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들이 첫 인사인 천사인 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구절로 가보실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다른 남자들이 와 있는 곳에 아내 된 여자가 불쑥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중동 지역에서는 큰 신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남자 손님들은 중요한 말을 하기에 앞서서 사라가 집에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죠. 10절로 가보세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요즘식으로 하면 아마도 뭐라 그럴까요? 좀 열쇠구멍에 귀를 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가 엿듣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11절로 1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다시 말해서 사라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런 내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아, 이건 웃을 일 아닌가? 여러분, 이 웃음이 어떤 종류의 웃음이겠어요? 정말이지 꿈만 같은 사실을 당했을 때 터져나오는 그런 종류의 웃음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종종 그와 같은 웃음을 웃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저 웃음밖에 나올 것이 없을 때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서 사라는 마냥 웃으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도 좋을 수가 있을까? 나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말이야. 자, 계속해서 사라가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두렵고 당황한 나머지 주님의 질문에 둘러대기 바빴더랬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졌습니다. 18장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아브라함은 문 앞에서 그들과 안녕을 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 한참을 동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소를 지나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당도했겠죠? 도달했겠죠? 아마 오늘날도 그것을 찾아가다 보면은 그 주변 광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곳이 아마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무너져 내린 고대 사마리아의 터도 보이고 지중해와 갈릴리도 보이는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헬몬산까지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과 그곳까지 가서 눈 아래로 펼쳐진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가장 아름답고 번화했던 향락의 도성이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번뜩거리는 네온사인과 현란하게 돌아가는 아치형 광고판들이 아마 그 당시는 없었겠지만 그 정도로 화려한 도시였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임박한 멸망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고 계획하셨습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시려는 일을 숨기지 아니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8절로 가보실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까지도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도 미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영향력을 미치고 끼치고 있는 거거든요. 자, 19절로 가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만일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긴다면 아브라함은 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식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만 했던 가장이었습니다. 20절로 2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그곳의 상황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 내력을 낱낱이 확인하고자 그곳으로 내려가려 한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결코 서두르거나 허둥대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을 멸망하시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자초지종을 서두르지 않고 찬찬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남용하는 독재자도 아니시고 피에 굶주린 성난 이리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없이 많으신 분이시며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아브라함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삐뚤어지지 않고 왜곡되지 아니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전심으로 그런 상황을 변화시켜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곧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필시 하나님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지는 아니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자행자재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아낌없이, 정말 아낌없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방황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8장 22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주님과 독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독대한다고 하는 게 큰 어른과 독대하고 높은 사람과 독대하고 그러면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23절 가보세요.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그러므로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물어보나마나 그것은 조카 롯에 관한 관심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조카 롯을 구해 주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롯은 다시 한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할 때마다 롯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마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롯도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의인은 어찌하시려옵니까? 그러니까 의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려 하시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이와 같은 질문이 현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가? 뭐 이런 거 말이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소돔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카 롯 외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아마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정말 이러한 이야기들 쭉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악인과 더불어서 의인까지 멸망시키시는 것을 용납하실 수 있는가? 아마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는 거죠.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50명에서 시작해서 주님께 또 말합니다. 주님,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다면 어찌하겠습니다. 이 50명은 아마 50명이 있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니 하실 것이다. 이 정도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25절로 가보세요.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답변은 한 가지 아니에요?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언제나 공의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이 공의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말이죠. 인간 자신과 인간의 사상, 이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한쪽 면만 생각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세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잘못은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26절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27절로 2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게 보세요 여러분. 달리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45명의 45인의 의인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45인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 그러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이어서 그치지 않고 주님께 또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죠? 내가 그 40인을 인해서도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의인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죠?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 마지막으로 의인 10명이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일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절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질문 하나 제가 던져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인의 숫자를 왜 10명까지 떨어뜨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혹시 조카 롯이 구원에서 탈락되었을까봐 마음에 심이 걸려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그는 차츰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간청을 드렸던 겁니다. 할 수만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 한 명까지 그 숫자를 떨어뜨려서 아마 줄여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우리가 가상을 해볼 때 주님, 만일 그 성에 의인 한 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렵니까? 만일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그 성에 의인 한 명을 찾는다면 그 성을 그 의인 한 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질문을 또 해보죠. 왜 그러시는 건가요? 어째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생명도 소홀히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사는 한 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역사들을 안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런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은 한 명의 의인인 롯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성 밖으로 나아가라. 내가 그 도성을 떠나기까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절대로 지상 대환란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대환란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환란은 장차 임할 심판의 단면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그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종말론적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을 세상을 상징한다고 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어쩜 그렇게도 똑같은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아마 이와 같은 내용들의 설교는 교회 목사님들마다 다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주님께서 내일 당장 오신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언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지 저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 위해서도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주께서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환란이 닥치기 전 반드시 우리를 그 환란에서 빼내신다는 교훈을 우리는 오늘 창세기 이 18장 본문을 통해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내 손 안에서 즐기는 성지순례의 현장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